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태국 방콕 시내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해 최소 18명이 사망하고 117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폭발은 17일 오후 태국 방콕 시내에 위치한 유명 관광지 에라완 사원 부근에서 일어났습니다. 폭발 직후 현장에서 12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6명은 병원으로 후송된 뒤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폭발은 관광객이 붐비는 에라완 사원 옆 번화가의 교차로에서 발생했다고 현지 경찰은 전했습니다. 이 지역은 관광 명소인 동시에 고급 호텔들이 즐비한 상업지이기도 해 피해가 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폭발 사고를 일으킨 폭탄이 어떤 종류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폭탄이 오토바이에 장착돼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는 터지지 않은 폭발물 두 개도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강력한 반테러 법안을 도입했습니다. 새 법은 테러 단체를 만들거나 주도하면 최고 사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테러 단체에 자금을 대는 경우 종신형, 테러를 조장하거나 모의하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대테러 작전이나 무장단체 공격과 관련해 정부 발표와 다르게 보도한 언론인에게 2만 5천 달러에서 6만 4천 달러를 물린다는 조항도 담고 있습니다. 앞서 LCC 대통령은 지난 6월 폭탄 테러로 검찰총장이 사망하자 무슬림 형제단을 테러 공격의 배후로 지목하면서 반테러 법안 강화를 약속했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반테러법이 정치적 반대자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악용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Amnesty International은 이 법이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의 폭력 사태를 둘러싸고 비난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7일 이뤄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크림 방문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지난해 러시아에 합병된 크림을 방문한 것은 문명 세계에 대한 도전이자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는 겁니다. 푸틴 대통령은 크림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내 관광산업 진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는 이날 정부군과 반군 간 폭격으로 최소 7명이 사망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와 이란이 핵에너지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17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난 뒤 러시아는 이란의 주요 핵협력국이라며 양국은 앞으로 이란 핵합의에 따라 이란의 평화적인 핵연료 생산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이어 핵협상 타결로 이란에 대한 제재가 사라지면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환경을 맞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도 핵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거듭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오는 10월 양국은 교역과 경제협력을 다시 논의할 것이라며 이는 러시아와 이란의 투자협력 강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양국은 이날 국제분쟁에도 뜻을 함께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시리아가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해야 하고 다른 국가들은 이를 도와줄 뿐이라며 러시아와 이란은 이 문제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계속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터키에 배치한 페이트리엇 미사일을 철수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터키 정부는 16일 성명을 통해 올해 10월 만료되는 페이트리엇 미사일 포대의 터키 주둔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러시아에서 터키로 날아드는 미사일 공격의 위험성이 크게 줄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철수된 페이트리엇은 미국에서 현대화 작업을 거치다가 유사시 일주일 내에 터키에 재배치될 수 있다고 미군은 밝혔습니다.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이 17일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축구연맹 FIFA 차기 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정몽준 명예회장은 이날 파리 샹그릴라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FIFA 개혁을 위해 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정 명예회장은 지난 수십 년간 FIFA의 부패의 악순환이 지속돼 왔다며 FIFA의 상식과 투명성, 책임감을 되살릴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의 백성원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미국 일간 워싱턴 포스트에요. 미국의 속상 음식점의 고충에 대한 내용과 함께 흥미로운 전망과 논쟁이 실렸습니다. 현재 미국 내 몇몇 대형 기업들이 근로자의 최저 시간당 급여를 15달러 선으로 올리고 있죠. 때문에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특히 최저 임금 인상 움직임의 핵심에 있는 미국의 속성 음식점의 경우 같은 수의 직원을 유지하면서 이전보다 두 배나 더 많은 임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대량으로 종업원을 해고해야 할 상황에 놓이고요. 또 해고한 직원을 대신할 기계를 들여놓는 일명 식당의 자동화 바람이 불 거란 전망을 했습니다. 자동화 식당,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햄버거 가게에서 주문을 받는 직원, 또 고기를 굽는 직원, 야채를 관리하는 직원 이렇게 분업이 돼 있는데요. 이 중 고기를 굽는 직원들을 전부 해고하고 고기를 굽는 로봇을 들여놓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문을 받는 계산원 대신 주문용 컴퓨터를 갖다 놓고 자동 결제 시스템으로 바꿉니다. 아, 피자 배달 전문점이라면은 배달부 대신 작은 비행장치, 이 무인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동화 식당의 출현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동화 식당의 전망에 대해서 반박하는 전문가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미국인들이 기계를 상대로 음식을 주문하고 배달받는 것을 과연 좋아하겠는가 의문스럽다는 것인데요. 외식을 하는 미국인들의 심리에는 종업원의 대접을 직접 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한다는 것인데 이 어설픈 자동화를 시도를 해서 고객들의 호감도가 떨어지면 식당을 덜 찾게 될 것이고 그게 무슨 이득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산업화의 자동화가 빠르게 늘어난 지난 10년 동안 속성 음식점 직원 수가 거의 줄지 않았다는 것은요. 이 기업들이 종업원들이 직접 손님을 맞고 음식을 주는 것이 매상에 도움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기기들을 구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동화 식당은 아직 이르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보면은 한 가지 분명한 건요. 그야말로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오는 부담을 고스란히 기업이 안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윤 창출이 본질인 이 기업들이 이런 현실과 미래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간기획물 ABC 아메리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34도 기록하는 여름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북한의 평안남북도와 황해도 대체로 맑겠지만요. 함경남북도는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0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 21도에서 32도 예상합니다. 평양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22도에서 32도, 신의주 역시 구름 조금 낍니다. 21도에서 31도, 개성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22도에서 30도 예상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시작해보죠. 써니 제임스가 부릅니다. Young Love 감상해보시죠.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 이어가겠습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위태로운 상황을 맞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현재 5명인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먼저 전해드리고요.
예.
이어서 남북연합계 문양을 담고 있는 미시시피주의 공식주 깃발을 교체하기 위해서 유명 인사들이 청원 편지를 썼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디즈니사가 영화 스타워즈를 주제로 한 최대 규모의 테마공원을 조성한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첫 소식 보겠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요. 현재 공화당에서는 대선 후보 17명이 또 민주당에서는 5명의 후보가 각 당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기 위해서 선거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더 늘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우선 조 바이든 현 부통령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네.
아직 선거운동 진영을 꾸린 것도 아니고 유세 지역을 방문하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출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바이든 부통령은 올해 말에 대선 출마 결정을 하겠다고 말해오고 있고요.
네.
또 엘 고어 전 부통령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고어 전 부통령 역시 내년 대선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지자들이 강력하게 대선 출마를 권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존 케리 현 국무장관 역시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유력 인사들이 민주당 후보로 거론되는 이유가 있겠죠.
예, 이 선거전 초반기만 해도 민주당원들이 생각하기에 클린턴 후보는 오바마 대통령의 뒤를 이을 가장 안전하고 대중적인 선택이라고 여겨왔는데 갈수록 그런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자, 우선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게 이를 증명하는데요. 클린턴 후보에 대한 전국적인 지지도는 지난 23년의 공직 생활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부인일 때보다 상원의원일 때보다 국무장관일 때보다 현재 지지도가 더 낮다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국무장관 시절에 개인 이메일 사용을 공무로 사용한 그것이 또 논란이 됐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이 국무장관으로 일할 당시에 정부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뉴욕 자택에 있는 전산망과 연동된 이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건데요. 클린턴 후보는 편의를 위해서 개인 계정을 사용했을 뿐 이 개인 계정 이메일로 기밀 정보를 주고받은 일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감찰관들의 조사 결과 일부 이메일에 1급 비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서 이 클린턴 후보의 정직성과 신뢰도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네. 게다가 버니 샌더스 후보도 바짝 뒤를 따라오고 있죠.
맞습니다. 버니 샌더스 후보는 가는 곳마다 많은 대중을 끌어모으면서 지지도와 지명도를 함께 높여가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첫 경선이 열리는 뉴햄프셔주에서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클린턴 후보를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면 상승기류를 타고 있는 이 샌더스 후보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요.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네.
일단 전국적인 지지율에서 여전히 샌더스 후보가 클린턴 후보의 큰 폭으로 뒤지고 있고요. 또한 클린턴 후보가 샌더스 의원을 전혀 공격하지 않는 것도 주목할 만한데요.
네.
지난 2007년 대선의 경우 클린턴 후보는 당시 바락 오바마 후보를 강력하게 비난했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클린턴 후보가 이 샌더스 후보를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민주당 경선에 나오긴 했지만 무소속인 샌더스 후보를 지지하는 의회 민주당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점 역시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샌더스 의원의 이 급진적인 면이 일부 진보적인 성향의 민주당원들의 마음을 사고 있지만 민주당의 전반적인 시각은 샌더스 의원을 민주당을 대표한 후보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그럼 앞서 언급된 바이든 부통령이나 고어 전 부통령 또 캐리 국무장관 이렇게 실제로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면 얼마나 될까요?
네. 이 세 명은 일단 인지도 면에서 클린턴 후보를 대체할 만한 사람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정가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했었고 이 고어 전 부통령이나 캐리 국무장관 같은 경우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은 경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점이 또 대선 출마를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다들 한두 번씩 대통령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이들이 또다시 실패를 한다면 정치인의 자존심에 심각한 상처를 남길 거라는 겁니다.
네. 자, 대통령 후보 결정은 그럼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네. 뉴햄프셔주에서는 11월 27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하고요. 그 외 대부분의 주들에선 12월이나 다음해 1월에 후보 등록을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만 본다면 뭐 바이든 부통령이나 캐리 장관, 고어 전 부통령이 이 출마를 선언하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닌 거죠.
네. 자, 이렇게 또 다른 인물들이 거론되는 걸 보면은 클린턴 후보가 정말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 걸로 봐야 할까요?
네, 뭐 물론 위태로운 상황처럼 보이긴 하지만 결국엔 클린턴 후보가 대선 후보로 최종 선택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네.
자, 우선 클린턴 후보에 대한 민주당 내 지지가 굉장히 확고합니다. 오바마 대통령도요, 공개적으로 클린턴 후보를 칭찬했고요. 오바마 대통령의 보좌관 가운데 일부가 클린턴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서 백악관을 떠나기 또 했지요.
네.
자,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경선 후보가 논란에 휩싸이면 지지를 잃기 마련인데 이 톰 하킨 전 아이오와 상원의원은 오히려 최근 이 클린턴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또 대통령 후보를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있죠.
맞습니다. 아무리 경선까지 몇 개월이 남아있다고 해도 클린턴 후보에 맞서기에는 역부족이란 분석인데요. 우선 지금 당장 선거운동을 시작한다고 해도 선거 자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클린턴 후보는 지금까지 4,500만 달러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민주당 내 웬만한 자금책들은 이미 클린턴 후보를 후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거기다 이미 각 주마다 선거운동 책임자를 임명해놓은 이 클린턴 후보에 맞서기엔 인재를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고요. 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 반짝 주목은 받겠지만 그 후보도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결국에 지지도 하락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클린턴 후보는 민주당의 최선의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남부 미시시피주의 공식 주 깃발 교체를 위해서요. 유명 인사들이 청원 편지를 썼다고 하는데 자세히 좀 알아보죠.
네, 지난 일요일 미시시피주의 지역신문인 클래리언 레저지에 전면 광고가 실렸습니다.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청원 편지였는데요. 네. 미국의 유명 가수인 지미 버핏과 영화배우 모건 프리먼 등 연예인에서부터 유명한 미식축구 선수인 아치 매닝과 윌리엄 윈터 전 주지사까지 미시시피주에 현재 살고 있거나 미시시피주 출신인 연예인과 작가, 사업가, 정치인, 법조인 등 유명인 60여 명이 미시시피주 당국에 모두를 위한 깃발이란 제목으로 편지를 보낸 겁니다.
네.
이 편지를 보낸 목적은 바로 미시시피주의 공식 깃발에서 남부연합을 상징하는 문양을 빼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바로 지난달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이 남부연합기가 퇴출됐었죠.
그렇습니다. 과거 노예제를 승인했던 남부의 전통을 상기시키는 이 남부연합기를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지난 6월에 발생했는데요. 이 딜런 루프라는 백인 청년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톤의 유서 깊은 한 교회에서 무관흑인 9명을 총으로 쏴 죽이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이후 루프가 남부연합기를 들고 있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흑인을 겨냥한 중어범죄로 드러나게 됐고요.
네.
이후 남부연합기에 대한 뜨거운 논란이 일었죠. 결국 오랜 격론 끝에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청사 앞에 걸려있던 남부연합기는 철거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편지를 쓴 유명 인사들은 이제 미시시피 주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처럼 남부연합기의 흔적을 지우자고 나선 거군요.
그렇습니다. 미시시피 주의 흑인들이 과거 노예제를 지키기 위해 싸운 이 남부연합군을 미화하는 남북이 문양이 있는 이 주 깃발 안에서 학교에 다니고 운동을 하고 또 공공장소에서 일하는 건 공정하지 못할 뿐더러 치욕스럽다는 겁니다.
네.
이 편지는 또 이 남북인은 전쟁터에서 휘날렸던 깃발로 주의 공식기에 들어갈 문양은 아니라고 지적했는데요. 남북전쟁이 끝난 뒤 남군의 총사령관이었던 로버트 E. 리 장군 역시 이제는 남북군의 길을 철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네. 미시시피 주의 정치인들도 주깃발의 교체 문제를 언급해왔다고요?
그렇습니다. 필립 건 미시시피 주 하원의장은 주의 깃발에서 남북이 문양을 빼야 할 시점이 됐다고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 존 혼 주 상원의원 미 전역에서 이 남북이 철폐 움직임을 지지하는 사업체와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미시시피주의 사업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물론이고 스포츠계가 선수를 영입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시시피주의 주민투표에서는요. 이 주 깃발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더 많았다고요?
예, 지난 2001년 주민투표에서 남북이 문양을 없앤 새로운 형태의 주기로 바꾸는 걸 반대한다는 의견이 64%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기를 바꾸자는 청원 편지에 서명한 사람들은 이 주민투표가 시행된 게 14년 전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네.
14년은 오랜 시간이라면서 2015년 현재 남북연합기는 더 이상 어떤 주나 국가의 상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의 대규모 놀이공원 디즈니랜드가요. 스타워즈 테마 공원을 만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디즈니사가 먼 은희하게 이야기를 담은 영화 스타워즈를 주제로 이 거대한 테마 공원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즈니의 밥 아이거 디즈니 최고 경영자는 D23 팬 엑스포라는 디즈니 행사에 참석해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는데요.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있는 디즈니 월드와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 있는 디즈니랜드에 약 5만 6천 제곱미터 규모의 스타워즈 랜드를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 만들어지는 스타워즈 랜드가 한 가지 주제로 조성되는 테마파크, 그러니까 놀이공원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죠.
맞습니다. 아이거 최고 경영자는 너른 테마공원에서 영화의 흥미진진한 장면을 공원에서 실제로 그대로 느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 공원엔 영화에 나오는 외계인과 전투용 로봇인 드로이드가 돌아다니고요. 관람객들은 영화 속 우주선인 밀레니엄 팰콘을 직접 조종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또 이 스타워즈 테마 공원이 세워지는 게 화제가 되는 이유가요. 이 스타워즈라는 영화 자체가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참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스타워즈는 영화 제작자이자 각본가 또 영화 감독인 조지 루커스의 6부작 영화 시리즈, 즉 연작인데요. 1977년에 스타워즈 에피소드 4편이 처음 제작된 이후에 30년에 걸쳐서 에피소드 5, 6, 1, 2, 3편이 차례로 제작됐지요.
네.
스타워즈가 개봉될 때마다 어린 시절 스타워즈의 추억을 가진 미국인들은 가장 먼저 영화를 보기 위해서 극장 앞에 텐트를 치고 노숙을 하는 장면이 펼쳐지는 등 스타워즈는 단순한 영화를 넘어서 미국 대중문화의 한 줄기로 이루고 있다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오는 12월에는요. 에피소드 7인 깨어난 포스 편이 또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스타워즈 영화가 사랑을 받다 보니까 디즈니랜드에 이 스타워즈를 주제로 한 시설들은 이미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디즈니랜드는 1987년부터 스타워즈 영화를 주제로 한 놀이기구와 오락시설을 운영했고요. 새로운 에피소드가 개봉할 때마다 이를 재단장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곧 개봉을 앞둔 에피소드 7을 대비해서 또 새롭게 단장의 모습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이 디즈니사는요. 미키마우스라고 하는 쥐가 주인공인 만화로 시작해서요. 지금은 이런 대형 공원까지 사업 영역을 계속 확장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디즈니는 지난 2012년에 이미 스타워즈 제작사인 루카스 필름을 인수했었습니다. 따라서 스타워즈를 활용한 사업을 더욱 확장하지 않겠느냐는 예상은 벌써부터 있어 왔고요.
네.
월트 디즈니 공원 및 리조트의 밥 차벡 회장은 또 다른 인기 만화 영화인 토이스토리의 영화 장면이 그대로 담긴 토이스토리 랜드의 건설 계획을 밝히기도 했고요. 또 디즈니 측은 현재 3D 영화로 기록적인 흥행 기록을 세운 영화 아바타를 주제로 한 아바타 월드를 건설 중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뉴스를 듣다 보면은요, 종종 무슨 싱크탱크 주체로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었다. 이런 보도 들으셨을 겁니다. 자, 싱크탱크, 용어부터 좀 낯설 수도 있는데요.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이 싱크탱크에 대해 전해드리도록 하죠.
네, 이 싱크탱크는 영어 탱크와 탱크, 이 두 글자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이 탱크는 생각하다는 뜻이고요. 탱크라고 하면 가장 먼저 이 군용 전차 같은 걸 떠올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 물이나 가스 같은 걸 담아놓는 커다란 통도 이 탱크라고 하죠.
네.
예, 그러니까 이 탱크를 말 그대로 직역한다면 생각을 담아놓은 탱크쯤 되겠네요.
예,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싱크탱크를 두뇌 집단 혹은 지식 집단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예,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을 달리 말할 때 두뇌가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싱크탱크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과학기술, 문화 등 이 각 분야에 걸쳐서 전문적인 조사와 분석, 연구와 정책을 개발하는 고급 두뇌 집단, 전문 연구기관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 싱크탱크라는 용어가 처음 쓰여진 게 언젠가요?
예, 오늘날과 같은 개념의 싱크탱크라는 용어가 사용된 건 195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형태의 기관들은 1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싱크탱크는 1910년에 세워진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입니다.
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이라면은 미국의 철강왕으로 불리는 이 앤드류 카네기가 세운 재단이죠.
맞습니다. 1910년에 75세 생일을 맞은 카네기가 $10,000,000를 기부해서 세운 재단입니다. 1970년부터 미국의 외교정책 전문지인 Foreign Policy를 출판해오고 있는데요. 이 두 달에 한 번씩 출간되는 이 Foreign Policy는 미국 외교협회가 역시 격월간으로 발행하는 포린 어페어와 함께 국제문제 전문지로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는 이 싱크탱크가 얼마나 있나요?
예, 그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예, 이 싱크탱크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숫자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미국에는 대학과 대학원 산하에만 해도 수많은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연구소들을 무조건 다 싱크탱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예, 우리가 보통 싱크탱크라고 하면 세계적으로 내놓으라는 전문 연구원들이 두루 포진했고요. 수백억 달러 연구비를 사용하면서 각종 정책과 대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이런 기준에 맞춰서 일반적으로 말할 때 전 세계적으로는 약 7천 개의 싱크탱크가 있고요. 미국에는 그 가운데 1,800개 정도의 싱크탱크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몇 건만 짚어보도록 하죠.
예,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 이어서 미국에서는 두 번째로 세워진 싱크탱크 기관은 브루킹스 연구소입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께도 꽤나 익숙한 이름의 연구소일 텐데요.
네.
예, 이 브루킹스 연구소는 1916년에 세워진 정부 연구소와 두 개의 연구소를 합병해서 이 미국의 사업가인 로버트 브루킹스가 설립한 사회과학전문연구소입니다. 이 밖에 후보재단, 20세기재단, 미국 외교협회 등도 다 20세기 초에 세워진 대표적인 미국의 싱크탱크 기관입니다.
네. 이 미국의 대공황이 불어닥친 후에는요, 특히 경제전문연구소들이 많이 세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시대적 상황 탓이 컸던 거겠죠.
네.
예, 1930년에서 40년 사이에는 경제적 문제를 연구하기 위한 경제 전문 싱크탱크들이 많이 생겨났는데요. 그런 싱크탱크 가운데 대표적인 싱크탱크로는 경제개발위원회와 세금재단이 있습니다. 또 국방 분야를 대표하는 싱크탱크로는 1946년에 세워진 랜드 연구소를 들 수 있습니다.
네, 또 한반도 뉴스에도 자주 등장하는 대표적인 싱크탱크 가운데 헤리티지 재단도 있죠.
예, 헤리티지 재단의 역사는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1973년에 설립됐으니까 예, 앞서 소개해드린 브루킹스 연구소에 비하면 꽤나 늦은 편이죠.
네.
예, 미국에서는 이 민주당 정권이 1970년 초까지 약 40년간 정권을 주도해 왔는데요. 이 보수적 성향의 사람들이 이에 반발해서 진정한 보수 혁명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연구소가 바로 이 헤리티지 재단입니다.
네.
예, 민주당 정권에서 오랫동안 정책과 의견을 제시해온 브루킹스 연구소와 이 헤리티지 재단은 그 성격이 진보와 보수, 민주당과 공화당의 시각으로 이 분명하게 나뉘어져서 이 미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 종종 이 두 연구소가 거론되곤 합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싱크탱크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세계적으로 내로라 하는 브레인, 고급 두뇌들의 집단인 만큼 싱크탱크가 미치는 영향력도 상당하겠네요.
예, 물론입니다. 이 브루킹스나 헤리티지 같은 유명한 싱크탱크들은 행정부 관리나 의회 의원들에게 정책 자문을 할 뿐만 아니라 정책 입안과 결정 과정에 상당한 입김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네.
예, 또 싱크탱크에서 활동하던 전문가들이 정부의 주요 보직을 맡는다든지 정부 요직에 있던 사람들이 자리에서 물러난 후에 싱크탱크 전문가로 일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부 정책에 영향이 미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물론 이 싱크탱크들이 공공정책, 과학기술이나 사회과학에 관련된 연구만 하는 건 아니고요. 카네기 재단처럼 교육문화 분야에 광범위하게 공헌하는 싱크탱크들도 많습니다.
네.
예, 카네기 재단의 경우는 교육 프로그램 연구 지원 외에도 미술관, 음악당, 박물관 등을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실제적인 문화생활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싱크탱크의 운영 기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나요?
예, 미국 싱크탱크는 대부분 개인이나 기업 등의 기부로 운영되는 비영리 재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굳이 구분하자면 정부에 의해서 자금이 지원되고 운영되는 정부 산하 싱크탱크와 개인이나 기업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싱크탱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예, 예를 들어서 이 주로 국방 분야를 연구하는 랜드 연구소의 경우는 연방정부로부터 수주받는 연구 계약이 80%에 달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반면에 브루킹스 연구소 같은 곳은 전체 운영비의 80%는 각종 재단이나 기업, 개인들로부터 나온 기부금이고요. 나머지 20% 정도는 정부와 관련된 기부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펜실베니아 대학교가요, 매년 싱크탱크의 영향력, 업적, 연구 실적 등을 토대로 해서 전 세계 싱크탱크 기관들에 대한 순위를 발표하곤 하는데요. 이 상위권에는 주로 미국의 싱크탱크 연구 기관들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난해 2014년 전 세계 최고의 싱크탱크 기관은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가 꼽혔고요. 그 뒤를 영국의 채텀하우스가 잇고 있습니다.
네.
예, 하지만 이 3위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4위 전략국제문제연구소, 7위 랜드연구소, 8위 미국 외교협회 등 이 10위권 안에 미국의 싱크탱크가 6개나 들어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사실 거의 매년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이 세계에서 최강국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힘이 바로 이렇게 축적된 지적 파워, 두뇌 집단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자,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요. 싱크탱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박연석 기자 수고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IBC 아메리카 이어가겠습니다. 나탈리 코리 부릅니다. Someone That I Used to Love 골라봤습니다.
When I wake up each morning trying to find myself And if I'm ever the least unsure I always remind myself Though you're someone in this world That I'll always choose to love From now on you're only someone That I used to love As for me, it's getting down to the last unspoken part When you must begin to ease the pain of a broken heart Tell me why should I even care if I have to lose your love From now on you're only someone that I used to love Wish it was enough for you All the love I had to give I did my best to keep you satisfied I guess you'll never know How much I tried, I really tried And if ever our paths should cross again
...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용어를 통해서 미국을 알아보는 ABC 아메리카 부지영 기자 함께합니다. 지난 시간은 whistleblowers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네. whistleblower는 내부 고발자란 뜻인데요. 조직 내 비리를 폭로하는 내부 고발자는 이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큰 몫을 합니다.
네. 자, 오늘은 X로 시작하는 용어 알아볼 차례인데요. 어떤 용어인지 들어보죠.
X is for Xers.
네, Xers.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한번 맞춰보시죠.
예, 자, 일단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ER, 전미사 이 ER이 붙으면은 보통 어떤 사람, 어떤 행위자를 뜻하죠.
네, 맞습니다. 비슷하게 맞추셨는데요.
예?
Xer는 그 Generation X를 줄임말인데요. 그러니까 X세대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ABC 아메리카, 오늘은 이 X세대에 관해 알아보고요. 또 X세대뿐만이 아니라 현재 미국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세대의 특징, 세대별 차이도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누군가 집을 샀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 개성이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당장 많은 걸 추측해 볼 수 있죠. 다니기 싫은 회사에 억지로 다녀야 하고 돈은 없고 몸무게는 7kg이나 불어서 매일 밤 그저 비디오나 보면서 지내겠죠. 새로운 아이디어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말이죠.
네, 캐나다 소설가 더글러스 쿠플랜드가 1991년에 발표한 소설 X세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만 들어도 냉소적이고 이 비관적인 분위기가 좀 느껴지실 텐데요. 공허함과 우울함으로 가득 찬 20대 미국 젊은이들의 얘기가 이 소설 X세대에 담겨 있습니다. 이 소설 덕분에 X세대란 말이 널리 알려졌는데요. 퓨 리서치 센터 사회경향연구국장인 김 파커 씨는 X세대로 나누는 기준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And there are different definitions. We say 1965 to
세대를 가르는 기준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저희 퓨 리서치 센터에서는 1965년에서 1980년에 이르는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을 X세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몇 년부터 몇 년까지라고 정확히 나눈다는 건 힘든데요. 1964년에 태어난 사람과 1965년에 태어난 사람, 그리고 1966년에 태어난 사람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어쨌든 이 1960년대 중후반에서 1980년, 이 시기에 태어난 사람을 X세대라고 합니다.
영국 록밴드 Generation X, X세대가 부르는 당신의 세대란 노래를 잠시 들으셨는데요. 사실 X세대란 소설을 쓴 캐나다 작가 더글러스 쿠플랜드는 유명 가수 빌리 아이돌이 속해 있던 이 악단 Generation X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 소설 제목을 X세대로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X세대란 말을 처음 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사진작가였던 로버트 카파라고 하는데요. 1950년대 젊은이들의 모습을 담은 포토 에세이, 그러니까 사진을 곁들인 수필집을 내면서 X세대란 말을 처음 썼다고 합니다. 시끄러운 음악과는 달리 X세대는 이전 세대나 다음 세대에 비해서 좀 더 보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X세대 가운데 많은 사람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조지 H.W. 부시 대통령 등 공화당 소속 정치인이 백악관을 차지하고 있을 때 어른이 됐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아주 조금이라도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면 아마 쇠지렛대로 너를 억지로 열어서 내 삶을 마음대로 바꿔놓으려고 할 거야. 아무 전망도 없이 말이지. 나는 부모에게 말해주고 싶어. 너무나 깨끗하고 장래에 대한 아무 불안 없이 자란 그들 세대가 부럽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더러운 속옷 같은 세상을 물려준 데 대해서 목을 조르고 싶은 심정이야.
네, 역시 코플랜드 소설 X세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냉소적인 X세대의 모습을 잘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 X세대에게 더러운 속옷 같은 세상을 물려준 세대는 어느 세대일까요? X세대의 부모 세대라면 베이비붐 세대인데요. 킴 파커 퓨 리서치 센터 국장은 현재 4개의 다른 세대에 속하는 성인들이 미국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성인 인구는 5세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지금 가장 나이 많은 세대를 가장 위대한 세대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1920년대 전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설문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가장 나이 많은 세대는 침묵 세대입니다. 1928년에서 1945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이 베이비붐 세대로 1946년에서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제 은퇴하기 시작한 세대죠. 그리고 그 다음이 X세대고요. 가장 젊은 세대가 바로 밀레니얼입니다. 1981년 이후에 태어난 성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침묵세대, 베이비붐세대, X세대, 밀레니얼세대. 각 세대의 이름이 무척 재미있습니다. X세대 이름은 소설 제목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세대 이름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다시 파커 씨의 얘기 들어봅니다.
침묵 세대는 좀 더 규칙을 따르는 세대라는 데서 그런 이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다지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세대라는 뜻이죠. 베이비붐 세대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에서 출산붐이 일어날 때 태어났는데요. 그러니까 이 베이비붐이란 이름은 인구 통계학적으로 아기들이 많이 태어나던 바로 그 시기에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는 말 그대로 새 천년 즈음에서 성인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념적인 면에서도 세대별 특징을 볼 수 있다고 파커 씨는 말했습니다.
When those folks were coming into adulthood,
베이비붐 세대가 성인이 됐을 때는 권위에 도전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베트남 전쟁에 반대해서 시위를 벌였고요. 그때는 또 한창 민권운동이 벌어지던 시기였죠. 베이비붐 세대는 미국이 정책을 바꾸고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X세대는 말씀드렸듯이 좀 더 보수적인데요. 밀레니얼 세대는 또 다릅니다. 이전 세대에 비해서 훨씬 더 진보적이고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죠. 이 선거 결과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밀레니얼 세대가 큰 몫을 했죠. 밀레니얼 세대가 오바마에게 많이 투표했습니다.
X세대에 비해서 밀레니얼 세대는 진보적이고 사고가 매우 혁신적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와 비교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베이비붐 세대가 젊었을 때는 권위에 반항하고 미국 정부의 여러 정책에 반대해서 큰 목소리를 냈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들면서 태도가 많이 누그러졌다는 건데요. 동성결혼 합법화나 대마초 흡연 합법화와 같이 현재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혁신적인 바람은 밀레니얼 세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동성결혼에 대한 미국인들의 생각을 바꾸는데 밀레니얼 세대가 앞장섰습니다. 이 대마초 합법화 문제 역시 이 밀레니얼 세대가 옹호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들이 주도적으로 여론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 구조의 변화라든지 결혼에 대해서도 이 밀레니얼 세대는 생각이 많이 다른 걸로 보이는데요. 동성 커플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별로 반대하지 않고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동거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일에 대해서 이 밀레니얼 세대는 좀 더 혁신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밀레니얼 세대 인구가 베이비붐 세대 인구를 앞지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이제 밀레니얼 세대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몇 년 있으면 밀레니얼 세대 역시 구세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킴 파커 퓨 리서치 센터 국장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10대는 아마 밀레니얼 세대에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한 세대가 보통 18년 정도로 나뉘니까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 어린 세대의 행동과 태도 등을 보면서 이 몇 년을 기준으로 변화가 나타났는지 또 언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ABC 아메리카 오늘은 X세대 또 각 세대별 특징과 차이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지영 기자나 저나 X세대에 속하는데요.
네.
자, 흔히 X세대를 가리켜서 또 낀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X세대가 중간에 끼어서 또 무시당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 앞서 베이비붐 세대는 권위에 도전하는 경향이 강하고 또 밀레니얼 세대 역시 매우 진보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X세대는 이 두 세대에 비해서 보수적이고요. 그래서 삶의 방향 감각을 잃고 방황하는 세대란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네, 뭐 한때는 신세대라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말이죠.
네.
별 특징 없는 세대로 전락을 해버렸는데 자, 아래 세대,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에 치고 있는 건가요?
네, 그 밀레니얼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에 비교해서 본다면 이 X세대가 여러 면에서 이 중간 다리 역할 비슷한 걸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뭐 우선 인종 면에서도 그런데요. 이 베이비붐 세대는 백인 비율이 72%에 달했는데 이 밀레니얼 세대는 57%입니다.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 미국인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백인이 아니고요. 이 다른 인종이란 얘기인데요.
네.
이 X세대는 백인 비율이 베이비붐 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중간인 61%입니다.
네. 인구 면에서는 어떤가요? X세대가 수적으로도 열세죠?
네, 맞습니다. 그 X세대는 미국에서 출산율이 낮을 때 태어났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현재 7,700만 명, 밀레니얼 세대가 8,300만 명에 달하는 데 비해서 X세대는 6,500만 명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아, 그리고 보통 그 한 세대를 18년에서 20년으로 잡는데 X세대는 16년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잡은 이유가 뭔지는 좀 확실하지 않은데요.
네.
이렇게 별로 좀 내세울 게 없어 보이는 X세대지만 또 X세대만이 지닌 장점도 있습니다. 이 X세대는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요. 우쭐대거나 응석 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하네요.
자, ABC 아메리카 오늘은 X세대 알아봤습니다. 부지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영어 표현을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보내드리도록 하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 배워볼 영어 표현은 It's on the tip of my tongue. It's on the tip of my tongue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It's on the tip of my tongue means,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that Jason and Mike had. Listen carefully.
Hey, what's the name of the movie that you watched last week? I am thinking of watching it tomorrow.
It's on the tip of my tongue.
Oh, it's okay. Just tell me once you remember it.
Yeah, I will.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Hey, what's the name of the movie that you watched last week? 있잖아, 네가 지난주에 본 영화 제목이 뭐였지? I am thinking about watching it tomorrow. 내일 보러 갈까 생각하고 있거든. 이라고 하자 마이크가 It's on the tip of my tongue. 생각이 날듯 말듯하네. 라고 하네요. 이어 제이슨이 Oh, it's okay. Just tell me once you remember it. 아, 그래? 괜찮아. 기억나면 알려줘. 라고 하자 마이크가 Yeah, I will. 그럴게.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Now keep today's expression. It's on the tip of my tongue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what's the name of the movie that you watched last week? I am thinking of watching it tomorrow.
It's on the tip of my tongue.
Oh, it's okay. Just tell me once you remember it.
Yeah, I will.
Today's expression is, it's on, O-N, on the tip, T-I-P, tip of my tongue, T-O-N-G-U-E. Tongue. It's on the tip of my tongue. When something is on the tip of your tongue, it means that a word or thought is on the verge of being recalled or expressed. It's on the tip of my tongue은 문자 그대로 하면 그것은 내 혀 끝에 있다 라는 말이죠. 즉, 무엇이 생각이 날 듯 말 듯하다, 금방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뜻입니다. 뭔가가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고 그저 입안에서 뱅뱅 돌기만 하면 참 답답하죠.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It's on the tip of my tongue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마이크에게 지난주에 본 영화 제목이 뭐냐고 묻자 마이크가 생각이 날 듯 말 듯하다 라고 했죠. It's on the tip of my tongue 라고요. Now let me give you an example sentence using today's expression. I have her name right on the tip of my tongue. Just give me a second to remember it 라고 하면
그 여자 이름이 생각 날 듯 말 듯하네. 곧 기억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뜻이 됩니다.
네, 오늘의 표현 잘 기억하시고요. 그럼 오늘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Hey, what's the name of the movie that you watched last week? I am thinking of watching it tomorrow.
It's on the tip of my tongue.
Oh, it's okay. Just tell me once you remember it.
Yeah, I will.
Let's review. If something that you want to say is on the tip of your tongue, you think you know it and that you will remember it very soon. It's on the tip of my tongue. It's on the tip of my tongue. Now try using this fun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프레이의 How to Save a Life 들으시면서요.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뉴스 광장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Back at you, you stare politely right on through. Some sort of window to your right, as he goes left and you stay right. Between the lines, fear and blame, you begin to wonder why you came. Where did I go wrong? I lost a friend somewhere along in the bitterness, and I put out straight up with you all night, and I know how to save a life. The Voice of Americ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과 베트남은 지난 20년을 되돌아보면서 새로운 관계를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던 장벽들은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는 인권과 자유에 대한 정직한 대화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베트남의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자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 여행할 수 있는 자유,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유, 이 모든 것들은 필수적이라고 케리 장관은 말했습니다. 미국은 각국의 통치 방식이 다른 것은 존중하지만 언제나 수호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누구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얘기했다고 해서 처벌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과 베트남 간에 자유롭게 무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보나 좋은 착상도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은 이런 기본적인 인권을 잘 옹호할수록 베트남의 국익에 여러모로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베트남이 국제사회의 규범과 기준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베트남은 자국의 이익이 위협을 받을 경우 즉시 국제사회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정부가 국제사회의 기준과 규범을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로 국민이 자신들의 불만을 발산할 수 있도록 평화적인 통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부의 부패를 폭로하는 인터넷 사용자이든 농토 문제로 불만을 제기하는 농민이든 그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평화롭게 표출하도록 할 때 이들의 폭력을 대안으로 생각할 확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당국은 사람들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권리를 법으로 확실히 만들어 놓으면 정부와 국민 간, 종업원과 업주 간의 신뢰가 더 생길 것입니다. 케리 장관은 그러면 더 강력히 결속되고 안정된 사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베트남이 더욱 인권을 보호하는 법치 국가로 성장하는 것은 미국과 베트남 간의 보다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의 초석을 제공하는 일입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과 가까운 동반자 국가들은 인권 존중과 같은 분명한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입니다. 케리 장관은 미국과 베트남이 완전한 동반자 관계를 맺기까지는 어려운 선택들이 있고 여전히 아직은 올라야 할 언덕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그러나 미국은 모두의 평화와 번영, 자유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에 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